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예멘으로 수송되던 이란의 불법 무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일 파트너국 해군이 지난 15일 예멘으로 향하던 이란의 불법 무기를 압수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파트너 국가를 밝히진 않았는데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파트너 해군이 프랑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압수된 무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정 이상의 소총과 57만 8천 발의 탄약, 그리고 23개의 대전차 로켓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제 돌격용 소총과 러시아제 기관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무기가 압수됐던 곳은 오만만으로 과거 이란에서 예멘으로 무기를 불법 수송하던 경로입니다. 반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선박에 무기를 실어 공급했다는 보도를 일축하고 이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AP통신에 이란이 예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이란이 후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제기한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일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차이 총통을 만나 미국 타이완 관계와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타이완 해협의 안전에 기여한 데이비슨 전 사령관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2021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2027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타이완을 방문하기 직전 일본을 방문하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발언과 관련해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전면전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면전보다 약한 많은 것들이 있고 그중 하나는 타이완섬 외곽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는 타이완의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데이비슨 전 사령관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은 중국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로 중국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이 곧 베이징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중국의 인권 탄압과 불공정 무역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은 지난 31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니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마르코 루비오, 척 그레슬리, 린지 그레이엄, 댄 설리반, 릭 스콧 등 상원의원 14명은 중국 공화당이 인권에 있어 최악의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 탄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인도태평양 내 군사력 증강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에 대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산업 간첩 행위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블링컨 장관이 오는 5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를 미군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2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22, F-35B, 그리고 한국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참여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편대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달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훈련은 과거의 훈련과 완전히 일치하는 일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통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은 초강력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다짐한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직후 두 나라 군이 한국에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비난하며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반말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측은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 B전투기를, 한국 측에서는 F-35A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훈련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논의하고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미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B-1B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확장 억제력에 대한 믿음을 한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미한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특히 북한 최고 지도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F-35, F-22, B-1B 다 스텔스기예요. 북한이 스텔스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인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미연합 조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일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이 스텔스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어김없이 견제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예정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등에 대해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인권과 제재,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전면적인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며 한반도와 지역 정세 격화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 담화에 대해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담화에서 정면 대결을 재차 거론한 만큼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1월 한 달간 무력 도발을 중단했던 북한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과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하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한다면 더 강력한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미한연합훈련 규모의 확대 등은 북한으로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핵 위협을 노골화한 데서 비롯된 상황 전개라며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북한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예상 외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이 핵무장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북한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실제로 핵무장이 가능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더 강화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담화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순안공항과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수십 문의 무기가 동원된 동향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이들 무기들을 추후 도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발 수위를 높이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을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조치를 강하게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pushed hard in the Security Council to produce products.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조치로부터 북한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왔다며 그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안보리 13개 이사국은 일관되고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기를 원했다며 특히 북한이 더 많은 무기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즉답 대신 안보리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tarted discussions, as you know, the president announced in September during high-level week that
우리는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위급 행사 주간에 유엔 안보리 개혁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우리는 새 이사국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나라가 이사국이 될 것인지 강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다른 나라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건 각국의 독립적인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에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it is of course an each country's independent sovereign decision to offer
그러면서 미국은 파트너인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꽤 명확한 기록이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한국의 노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답변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넓은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건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공동 우선순위에 있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군산복합체가 러시아 정부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이란 북한과 같은 악질적인 공급자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대리인을 이용하는 건 우리의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와 키프로스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무기거래상 이고르 지멘코프 등이 러시아 회사에 첨단 기술 장치를 공급했다며 지멘코프를 포함한 개인과 기관 등 22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 성향 하원 의원들이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미 하원의 전 세계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31일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짐 맥거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바바라리 의원과 프라밀라 자펠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북한, 파키스탄, 영국 등 7개국이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가 극히 일부라도 사용되면 전 세계적인 기후 파괴와 글로벌 기근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대통령에게 핵무기 금지 조약의 목표와 조항을 수용하고 핵 건축을 미 국가안보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하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미국의 다른 모든 연방부처와 의회 지도자,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세계를 핵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새로운 양자 핵무기 통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며 2026년 이전에 군축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및 기타 핵무장 국가들과 전 세계 핵무기에 검증 가능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시한이 정해진 폐기를 위한 합의 또는 이런 합의에 대한 협상을 추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핵공격 개시 권한을 종식할 것과 즉각적인 핵무기 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중단시킬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런 무기들은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확언에도 불구하고 핵무장한 국가들이 이런 무기 사용을 준비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만 방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본질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막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하원에 처음 발의됐지만 소관상임인 외교위원회 표결에 올려지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 아니라 핵 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소위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지난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2021년 1월 20일 발효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이 조약이 미칠 영향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다른 나라들의 이 조약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이 조약은 검증과 군축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을 특정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마무리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개인 보호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을 수정하는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 보호 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물품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로 니트릴과 비닐 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합 인공호흡기, 안면보호 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입니다. 국방부는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 보호 장비와 기타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공중보건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다른 품목의 공급 부족이 공중보건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대상국들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면 국내 역량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이 아닌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에서 2021 회계연도에 국방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평균 1,677건, 15만 달러 이상의 의료물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 보호 장비와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예상 보고서 또는 기록과 관련한 필수 사항은 없지만 공급업체와 함께 적용되는 품목, 재료와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 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령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승조원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승조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116명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난 1968년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으며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이들의 상속인 15명, 그리고 가족 47명과 가족의 상속인 51명, 외국인 신분의 가족 상속인 3명 등 116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원고가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기존 푸에블로호 원고와 다른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승조원 등은 북한이 1968년 1월 23일 관리와 정부 직원, 군인, 요원 등을 동원한 푸에블로호에 대한 공격을 통해 당시 한 명의 승조원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후 푸에블로호를 납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승조원 82명을 납치해 334일 동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아래 인질로 잡아두고 1968년 12월 23일 석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승조원 혹은 승조원의 상속자에게 1,33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가족의 경우 배우자에겐 400만 달러를, 자녀와 형제자매에겐 각각 250만 달러와 125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06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4명에게 9,700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021년엔 북한이 또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해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승조원 등은 앞선 판례를 근거로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최종 배상 명령을 할 때 사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전체 배상액에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전 소송에 참여한 푸에블로호 승조원에 지불해야 할 23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인 억류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약 37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배상액이 담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인 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억류 피해자 오토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송에 관여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미국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자 북한에 대한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이 배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이래 버킹엄 궁에서 개최한 음력설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탈북민을 초대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국왕이 주민들을 세뇌하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국회의원은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1일 저녁 런던의 버킹엄 궁에서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 탈북 여성을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엔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 내외를 비롯해 다수의 영국 왕족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동아시아와 남아시아계 유명인들이 대거 초청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던 탈북민 출신 박지원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이날 행사 뒤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찰스 3세와 두 차례에 걸쳐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3세가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쇠뇌 등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를 만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왔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이제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이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자유를 다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찰스 왕이 말씀하셨어요. 세뇌 기록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브레인워싱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박 씨는 영국뿐 아니라 14개국으로 이뤄진 영국 연방을 대표하는 국왕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긴장했지만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가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줘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끝나기 전 찰스 3세 국왕이 다시 자신을 불러 사진 촬영을 직접 제안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답장해 주셨고 또 마지막 가시면서 북한에서 왔는데 정말 처음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봤다면서 마지막 손잡아주시고 또 사진 찍어주시고 이렇게 가셨고,
영국 언론들도 이날 행사를 자세히 소개하며 찰스 3세 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외동딸과 막내 아들인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 유명 모델인 알렉사 청, 수백 명의 아시아계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소속으로 맨체스터 지역에서 구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었던 박지원 씨는 앞서 지난 15일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도 초청돼 참석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이를 BOA에 영국 국왕이 탈북민을 버킹엄궁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이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 꿀꿀 북한 체제 밖으로 탈북해온 사람이 영국에 와서 뭐 정계에 진출한다고 출마도 하지 또 나라 정상이 원수가 초청한 그런 행사에 초청되어서 다른 나라 외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이렇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은 대단히 큰 압력이죠 아마.
태 의원은 또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50여 명 규모의 소규모 만찬 행사에 자신과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의원 2명이 초청돼 직접 양정성과 대화를 나눴다며 지도자들이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씨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제 더 이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고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북한 주민들을 알고 계시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밖에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꼭 힘을 내시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국왕을 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특권은 우리가 뭔가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건데 북한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뉴스 김영권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가 국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이래 노르웨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지지한다며 노르웨이도 이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서울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긴밀히 협력해 모아진 지원이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에 유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장비와 병력 훈련 측면에서 민간인과 군대 모두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정부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더 큰 규모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노르웨이의 군사 지원은 우리 재고로부터의 지원과 국제 협력 노력에 대한 기부, 직접적인 장비 지원,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한 훈련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 중이던 지난달 30일 최종엔 학술원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꾼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는 이를 BOA에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나토의 발언이나 다른 국가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해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및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여 만에 북한의 거듭된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 회람문을 채택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일 BOA에 지난해 12월 열린 제128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IMO 사무총장은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MO가 공개한 결정 회담문에 따르면 IMO 이사회는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해양 안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 지난 2017년 11월 제29차 특별회기 결정을 상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결정이 항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해 경고에 명시된 의무와 절차에 따라 북한이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IMO 이사회는 또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지난 11월 1일자 IMO 회보에 실린 일본과 한국, 미국 정부의 발표에 이사회가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국들이 2022년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6차 해양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최근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MO 이사회는 또 결정 회담문에서 북한이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결의에 포함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 부속서 제5장 4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가 올해 봄에 열릴 예정인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와 향후 제129차 정기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IMO의 결정회담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과 판단,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대응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IMO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에도 해사안전위원회가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회담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회담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세계 항행경보서비스에 명시된 대로 항행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기관으로 전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VOA에 북한이 지난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또다시 주목할 만한 작업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엔진 시험장 인근에 도로가 뚫리고 길 끝에선 새로운 공사가 한창인데 지난해 11월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를 지을 때와 거의 같은 형체가 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로켓 엔진 시험장에서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1일 엔진 시험장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새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최근 신설된 고체 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으로 약 115m 떨어진 지점입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세세한 움직임은 잡히지 않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나무와 풀로 뒤덮인 야산지대였던 이곳에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0m와 40m인 약 800제곱미터의 지대가 형성됐고 중심부엔 검은색 물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18일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기존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에서 북쪽, 즉 산 위쪽 방향으로 길이 뚫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선 길이 북쪽으로 향하는 모습만 관측됐는데 플랜랩스의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이후 이 길이 서쪽으로 90도 꺾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쪽으로 90도 틀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비욘드 패럴렐 등이 분석한 위성사진 촬영 시점 이후 약 열흘 만에 현장은 말 발굽 혹은 거꾸로 된 알파벳 U자 모양으로 변했고 그 끝부분에서는 현재 새로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공사가 지난해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대를 만들 때와 유사한 형태의 작업 결과를 현장에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기존 엔진 시험대의 동남쪽 약 200m 지점까지 새로운 도로를 내고 그 끝에 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과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등 위성사진 분석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대를 만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는데 실제로 북한은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5일 이곳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새 엔진 시험대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새 엔진 시험대가 신설된다면 이 일대는 수직 방식의 기존 엔진 시험대와 지난해 12월 완공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대를 포함해 총 3개의 시험대를 갖추게 됩니다. 앞서 VOA는 북한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사이 동해안 마군포 고체연료 시험장에서 엔진 연소시험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 이뤄진 뒤 약 한 달 반 만에 추가 실험이 진행됐는데 북한이 발사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고체연료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에서 보건과 영양, 위생 관련 지원 사업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추가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가운데 66.9%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를 발표한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2021년 4분기 보고서에서 피해 어린이 16,285명 가운데 1,923명이 유니세프의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 50만 명 가운데 80.2%에 해당하는 40만 1,226명이 6개월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미량 영양소 보충제 혜택을 받았으며 북한 전역 가임기 여성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5개도 거주 여성 19만 8,561명이 엽산 보충제를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선 혼합 백신 등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백신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말 북한 중앙의약품관리소에 결핵용 BCG 백신 32,860회분과 홍역 풍진 백신 69,050회분, 파상풍 백신 43,330회분, IPV 소아마비 백신 17,400회분, 혼합 백신 542,100회분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으로 어린이 54만 명에서 69만 명이 백신 1회분을 또 임산부 4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각 보건소와 의약품관리소 등에서 예방접종 담당자 446명과 담당의사 7,237명에 대한 계단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물자 수입의 어려움에도 필수 의약품 키트 1,030개와 설사병 치료제인 경구보급염 2,066상자 등을 보내 북한의 1,850개 보건소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물과 위생 청결 사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과 4월 사이 북중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랫동안 지연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누와 물 등 관련 지원 물품을 실은 화물열차 7량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11월 추가로 29량이 북한에 도착했고 현재 방역과 소독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북한 주민 12만 3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수도 프로젝트 8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VOA에 북한 어린이를 위한 백신뿐 아니라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물자에 대한 전달 계획을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담당 지역 대변인은 거기에는 국제 유엔 직원이 없어 우리는 이메일과 온라인 미팅을 통해 매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입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를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또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 1도 예상됩니다. 양덕은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1도, 구성 아침 영하 11도, 낮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 강계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4도, 희천 아침 영하 15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 낮 2도, 사리원 아침 영하 8도, 낮 1도, 신계 아침 영하 9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6도, 낮 3도, 장전 아침 영하 5도, 낮 2도, 평강 아침 영하 12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8도, 낮 4도, 장진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6도, 김책 아침 영하 7도, 낮 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7도, 김영권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5도, 삼지연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태평양의 라니냐 현상에 따른 기후 냉각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봄 남아시아는 기록적인 고온을 겪었습니다. 유럽은 초여름까지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렸으며 중국도 이상 고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파괴적인 홍수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지난 연말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급증한 배경일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모니카 메디나 해양국제환경과학부 차관보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우리가 올해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다시 노력했던 시기로 기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미국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2030년까지 지구의 육지와 물의 최소 30%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인 세계 30-30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태평양의 소국 팔라우 공화국은 지난해 4월 미국과 제7차 국제해양회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불법 어업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해양 보존 등 410개의 약속을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또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엔 환경총회의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역사상 기후 관련 최대 투자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과시키면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메디나 차관보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더 많은 오염과 더 적은 생물 다양성, 더 많은 온난화와 더 적은 지구 안보이며 또 다른 길은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한 더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향한 더 나은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예멘으로 수송되던 이란의 불법 무기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일 파트너국 해군이 지난 15일 예멘으로 향하던 이란의 불법 무기를 압수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파트너 국가를 밝히진 않았는데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파트너 해군이 프랑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압수된 무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3,000정 이상의 소총과 57만 8천 발의 탄약, 그리고 23개의 대전차 로켓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제 돌격용 소총과 러시아제 기관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령관에 따르면 무기가 압수됐던 곳은 오만만으로 과거 이란에서 예멘으로 무기를 불법 수송하던 경로입니다. 반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선박에 무기를 실어 공급했다는 보도를 일축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AP통신에 이란이 예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이란이 후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 견제를 위해 2023 회계연도 국방비에 5조 9,400 루피, 약 726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이를 국방비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 중 약 4분의 1이 전투기와 군함, 미사일, 탱크 등 무기 구매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국내 총 생산 GDP의 약 2%로 추정되는 인도의 이번 국방비는 규모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편 중국이 작년에 책정한 국방비는 2,300억 달러로 올해 인도 국방비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긴장 상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제기한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일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차이 총통을 만나 미국 타이완 관계와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타이완 해협의 안전에 기여한 데이비슨 전 사령관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2021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2027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타이완을 방문하기 직전 일본을 방문하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발언과 관련해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전면전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면전보다 약한 많은 것들이 있고 그중 하나는 타이완섬 외곽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는 타이완의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데이비슨 전 사령관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은 중국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로 중국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이 곧 베이징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중국의 인권 탄압과 불공정 무역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4명은 지난 31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니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마르코 루비오, 척 그레슬리, 린지 그레이엄, 댄 설리반, 닉 스콧 등 상원의원 14명은 중국 공화당이 인권에 있어 최악의 범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 탄압과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인도태평양 내 군사력 증강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에 대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산업 간첩 행위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블링컨 장관이 오는 5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를 미군의 전략자산을 동원해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2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22, F-35B, 그리고 한국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참여해 한반도 서해상공에서 편대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지난달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훈련은 과거의 훈련과 완전히 일치하는 일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를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